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입에 붕 푹 찌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죠. 머리 극적극적 하시면서. 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사람들이 꼭 지켜서 행하기를 바라시는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것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성경을 율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이 율법에 근거해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율법이다,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율법의 대표적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요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을 열 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요 이 모든 십계명이 다 하라 하지 말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영어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고 주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오 마이 갓 그러면 그게 원래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오 마이 갓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좋지 못한 말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함부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는 것이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율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사실은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율법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면서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그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지키는 척만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엉뚱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명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힘들어져 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로 자유하면서 살았었는데 여기저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마음껏 술도 마시고 다니면서 또 마음껏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면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계명을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지 맨날 교회 오면은 목사님은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 생활하라고 그러고 찬송하라고 그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사모하면서 살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나오지도 않는 새벽 예배 자꾸만 나오라고 그러고 수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셀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남편 미워 죽겠지만은 그래도 꼬박꼬박 남편 밥 챙겨주라고 그러고 감사하면서 지내라고 그러고 도우면서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두 개씩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대충 한쪽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기도 하면서 잊어버리고 살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 양심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면 알수록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잘 많이 알았던 제일 많이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면서 그가 고백을 했던 것은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편안하게 저지르고 다니던 그 죄악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정죄를 당하는 느낌입니다. 자꾸만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속박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들었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자꾸 많이 듣다가 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내가 정죄를 당하는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은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정죄함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이 의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들려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아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율법에 미달되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죄를 받아서 마음이 힘들어져야 됩니다. 절망에 빠져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말씀들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절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죠.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나병은요, 우리의 죄를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나병이 군데군데 발생을 해서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격리시켜야 돼요. 가두어 두면 안 되고 성 바깥으로 내어 쫓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나병이 발생을 했는데요, 부분적으로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약에 다 나병이 발생을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나병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분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의로운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나는 의롭도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았냐고, 이것은 내가 의롭지 아니하냐고, 내가 이것은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아니하냐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그랬지만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나병이 발해서 다 퍼져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온통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의롭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할 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온통 죄인입니다.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죄수 중에 최고의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발했습니다. 나를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도무지 하라는 말씀대로 할 수가 없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안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할 때에 나는 온통 죄인이라는 것, 내가 사도이지만은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피부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정하다,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온전하게 인식을 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그래도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니까 못하겠습니다, 내 속에는 자꾸만 죄악이 떠오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요 교육을 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부모의 입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하라 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합니까? 물론 무서워서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주일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십일조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만은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척은 하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어느 순간 자녀들이 진짜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 속에서 진짜로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더불어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맨 왼쪽에, 맨 앞좌석 안쪽이 바로 제 자리였고 바깥쪽에 형님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늘 어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2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가서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교회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요, 이 아이는 참 신앙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예배가 언제 끝나나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맨 앞자리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제 뒤통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정자세로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꽤나 간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중3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을 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녁에 불을 다 끄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그 형님 누님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죠. 근데 저는 기도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유도 모르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피아노 뒤에 혼자서 숨어서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저 형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를 좀 알게 해주시고 저도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의 내용이어서, 참 기도 내용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내용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피아노 뒤에 숨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잠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저는 처음으로 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십자가 세 개가 서 있고 그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그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제서야 제 가슴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그냥 통곡이 나왔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눈물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림이 한 장씩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마 다섯 살 때쯤 되었을 텐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웃집에 갔는데 그곳에 딸기밭에서 괜히 이렇게 이웃집 사람을 쳐다보면서 딸기를 따는 모습을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딸기 훔쳐먹은 것에 대해서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한 일곱 살 때쯤 되었을 겁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대포 장난감 그거 훔쳐가지고 호수머니 속에 싹 집어넣고 왔던 그 장면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10원짜리 동전 찬장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 모으고 있는 거 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빨간 고목과자 그 사먹었던 그 장면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그 자리에서 질병을 고치는 것도 한번 제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산 속에 들어갔을 때 불어오는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었고 조그만 제비꽃 속에 있는 수술과 암술들이 하나님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제가 저를 보니까요. 그 가관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요.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일 예배에 그냥 맨 앞자리에 아버지 어머니가 앉으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율법이었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만 이제는 제가 그냥 가서 앉았습니다. 제가 그냥 맨 앞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냥 가서 거기 앉아서 맨 앞자리에 스스로 나와서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모습이었지만은 저는 이제는 진짜로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머리를 감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머리를 일주일에 딱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때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한번 감았습니다만,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머리를 깨끗하게 감았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달리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죄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부모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냥 진짜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제가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했는데요 할머니가 오셔서 밥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는 또 내려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취를 하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일주일간 써야 될 용돈을 최소의 용돈을 이렇게 쥐어주셨습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요 이 돈을 못 쓰겠는 겁니다. 먹고 싶어도 꾹 참고 빵 사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음료수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 어머니께 주신 용돈을 다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토요일이 되면은 막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와서는요. 그리고는 봉투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헌금 봉투에다가 이 용돈을 남은 것을 다 집어넣.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아깝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요. 10원짜리 한 개도 남기지 않으려고 다 넣었습니다.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감사헌금으로 딱 기록을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이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해서 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부모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누가 선한 행실을 합니까? 율법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이고 그는 부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세리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장은요, 세리들은 세금을 걷습니다.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걷는데요, 로마에서 100원의 세금을 요구하면은 세리들은요 200원을 걷습니다. 200원을 걷어가지고 100원만 바치고 100원은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은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등에 로마의 군사들을 업고 등에 업고 그 세금을 걷는 것을 강제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리만 보면 등을 돌렸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장기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은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리들은요 자기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기를 쓰고 세금을 착취를 했습니다. 받아내었습니다. 뺏어낸 것이죠. 동족들과 함께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의 집에는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갈 때는 침을 뱉고 지나가고 고개를 돌렸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삭개오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누군가 삭개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악랄하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외로웠습니다. 그의 집에는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키 작고 욕심쟁이고 사람들에게 이 악랄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던 세리들, 그 세리들 마음속에는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 내가 한번 놀러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이 삭개오도 자신도 그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허함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재물만 모아오던 이 삭개오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돈 그러면 10원짜리 한 개라도 막 내 것이라고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요 내가 밥을 삭개요 하는 이러한 삭개요로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밥을 삭개요. 삭개오가 놓아버렸습니다. 돈 그러면 벌벌 떨던 사람이 놀랍게도 그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취한 것 있다면 착취했죠. 착취한 것 있다면,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를 만나서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율법에 정통하여서 율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뭐합니까? 손가락질 하죠. 당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그거는 아니라고.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큼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삭개오를 만날 때에 너는 재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다 네 것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네가 착취했으니까 네 배로 갚아주어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뿐입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말씀의 이상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외롭고 마음도 괴롭고 내 인생 과연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되는가 공허함 속에 있는, 그래서 무리들 속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이 삭개오,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는요, 삭개오야 나는 너를 존귀하게 생각을 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대화하고 너와 함께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고 싶다. 그거였죠. 이 말씀은요, 삭개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삭개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는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삭개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얼마나 공허하냐, 너 얼마나 힘이 되느냐, 너 얼마나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느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 말씀은요, 정근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가장 존귀한, 이 우주 만물보다도 존귀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내가 무엇이라고, 나와 같이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요,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언제 변합니까? 하라 하지 말라 잔소리로 들리죠. 그러나 어느 순간 아이가 변화가 되어서 진짜로 하라 하지 말라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눈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으로 꼭 한번 안아줘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되면요, 이 아이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이를 변화시켜서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언제 변합니까? 아내가 언제 변합니까? 여러분, 참 말도 듣지 않는 남편, 마음대로 살아가고 상처를 주는 그 남편 언제 변합니까? 아내가요, 진짜로 그 남편을 사랑을 할 때에, 그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겨줄 때, 안길 때에, 그때에 남편이요, 그것도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망나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아내의 진실한 사랑을 보면 남편의 변화가 됩니다. 남편의 변화가 된다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라 하지 말라 자꾸만 말씀을 해보십시오.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만이 율법을 이루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 그것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사케오야 부르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지금도 우리들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한다.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한다. 사케오 인생의 변화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